재난 이후의 재난, 참사의 근원을 인양하라.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입니다. 영화 생일의 주인공 순남은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 아들을 배 침몰 사고로 잃은 뒤 거실에서 잠드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행여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 편히 잠을 청할 수도 없었던 순남에게 세상은 이제 그만 잊자며 학교에서 사라진 아이들의 책상을 빼고 교실을 치우자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순남을 비롯한 희생자의 가족, 친구들은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의 생일날 모여 서로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전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조금 희미해진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그린 이 영화는 살아남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의 여전한 고통과 치유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봄이지만 이맘때쯤이면 갓 피어나는 꽃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배가 가라앉았던 그날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인명피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죠.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비롯해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처럼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재난은 너무 익숙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희생자가 많은 대형 참사는 오랫동안 기억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사고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닮아있는 재난의 얼굴과 되풀이되는 사고 그 이후의 모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설계된 위험, 안전교육의 허와 실. 크고 작은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인재라는 표현이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하지만 희생자들과 현장 근무자들의 부주의가 사고의 단순한 원인이었을까요? 물론 일상화된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사고의 불씨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섣부른 비용 절감이나 규제 완화, 시설물 인허가 과정 속 부정부패와 같은 크고 작은 위험 요소들이 더해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지는 거죠. 지난 2003년 192명의 희생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떠올려 볼까요? 화재 당시 처음 불이 붙었던 전동차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했지만 반대편 선로에 있던 열차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적절한 승객 대피 방송과 지령을 내리지 않았던 해당 열차의 기관사에게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승무원의 미숙한 대응 말고도 사고를 재난 수준으로 키운 배경에는 켜켜이 쌓인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했고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서 승무원 숫자를 줄였죠. 대구 지하철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방화의 불씨는 순간적이었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또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기관사가 키를 뽑았기 때문이 아니라 출입문 개폐를 담당하는 공기 호스가 불타버렸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 감식을 통해 밝혀졌지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죠. 대법원 판결에서도 출입문이 닫힌 건 기관사 책임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모든 참사를 설계한 진짜 책임자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고 참사의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모두 현장 근무자에게 돌아갔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은 국내 7가지 참사를 모아 기록한 책 재난을 묻다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고나 재난은 크게 자연재해와 인적사고로 나눈다. 최근 우리나라도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심할 수 없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안전사고나 대형 참사는 대부분 인적사고다. 최근 들어 위험은 점점 대형화, 고도화, 집적화, 복합화되고 있다. 건물은 위로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땅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 교통수단은 점점 더 빨라지고 시설물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위험 사회로 진입한 지는 오래되었고 이제는 초위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위험을 구조화된 위험이라고 한다. 구조화된 위험 사회에서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배를 타기 전에 그 배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그 다리가 안전검사를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를 개인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건널 수도 없고 열차를 타기 전에 그 열차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 애꿎은 국민 탓 좀 그만하기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이웃 만능주의는 참사를 키우는 또 다른 씨앗이 됩니다. 대구 지하철 도입 당시 해외로 수출하던 전동차가 10억에서 15억 사이인데 반해 국내 지하철 전동차 도입 단가는 5, 6억 선이었다고 합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한 불연성 소재로 갖추는 동안 대구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납품업체가 지하철을 수주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효율과 경제성 논리에 안전이 뒷전이 된다면 손쓸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며 지켜봐왔습니다. 외주화하면 뒤따르는 위험, 떠넘겨진 책임. 민간기업과 영세사업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다치는 일은 다반사이고 폭발이나 화재처럼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는 대규모 산업재해도 발생합니다. 특히 기업의 이윤 추구라는 목표 아래 개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소홀히 여겨질 때 일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위험은 더욱 증폭되는데요. 위험 업무일수록 본사가 직접 일의 시작과 끝까지 담당하는 게 상식적이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게 지금 한국 대기업들의 현실입니다.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끔찍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모습은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선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자는 모두 12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03명이 숨졌는데 사망자의 무려 82.5%인 85명이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부끄러운 노동 현실을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임의 무게가 가벼우니 기업은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다른 누구의 안전이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는 의사결정을 망설이지 않는다. 의사결정이 반복되고 중대재해도 계속된다. 진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채 얄팍한 수습에 치중한다면 사고는 몇 번을 반복해도 같은 모습이다. 서랍 속 잠자는 대책은 눈 감은 천여 건의 법 위반과 같다. 누군가 일하지 않고 있다. 아니, 누군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국가산단 관리감독, 재해방지 대책 마련, 재난관리 등 기업의 안전비용 지출이 요구되는 그런 종류의 일들 말이다. 우리의 국가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일에 더 익숙했다. 부잣집을 지어 기업에 투자하고 세금을 줄여주고 비용 절감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치웠다. 규제 완화라 불렀다. 2013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 참사 역시도 대림산업의 하청의 하청, 재하도급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무리한 일정 단축 요구에 맞추려 야간 작업을 이어가다 무참히 희생당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례는 원청 관계자가 징역형으로 중대재해발생 책임을 지게 된 첫 번째 사례로 남았는데요. 이마저도 처음에는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의 부주의와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을 덮어 씌우려다 야간 화기 작업을 대림산업이 허가했다는 내용이 적힌 작업 허가서 하나로 겨우 실태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사고의 책임 주체인 원청이 제대로 처벌받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원청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더 큰 안전 의무를 지게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초기 입법 취지와 다르게 처벌 수위는 약해지고 관련 공무원 처벌 조항도 제외되면서 노동계의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강구할 책임은 1차적으로는 기업이 있지만 이를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감독 권한에 있는 정부 당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에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3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죠. 노동자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현장 감독으로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그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지도 모른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따가운 시선 속에 두 번 우는 생존자와 유가족.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된 국내 사회 재난은 모두 25건이었습니다. 인명피해 정도는 다 달랐지만 사망자 몇 명, 부상자 몇 명이란 숫자로 뭉뚱그려 표현하기엔 각자의 사연과 삶을 가진 누군가의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던 사람들입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족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는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진상규명에 힘을 싣는 생존자들 역시 참사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는 근거 없는 폄하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1년 반 연장하는 이른바 사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그 연장 조사에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는 제외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지 꼭 10년이 흘렀지만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도 못한 채 참사가 남긴 상처를 봉합해야 하는 겁니다. 참사 이후에는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생업마저 놓은 채 조용한 싸움을 이어가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부모 팔아서 먹고 살려고 한다는 비난에 직면해야 했다. 왜 죽은 이에 대한 추모와 산자의 애도는 끊임없이 그 진정성이 의심되고 선별되는가? 안전의 기반인 공공성 확보가 뒷전일 때 누가 희생양이 되는가? 사회적 책임을 뒤집기보단 유족을 질책하고 모욕하려 드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찾고 싶었다. 살아남은, 살아내고 있는 이들의 말로, 생각으로, 사회적 고통과 기억으로 기록돼야 할 그날이 개인의 삶 안에 고통스럽고 무기력하게 봉인됐다. 사회가 묻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에 참사 이후 처음 참사를 말하는 그들에겐 그날을 다시 마주함을 넘어선 용기가 필요했다. 되풀이되는 재난과 미비한 국가 시스템 속에서 유족과 생존자들은 사태 수습과 피해 보상,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된 것은 없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잠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문제는 쉽게 은폐되고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누구 하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기에 사과를 요구해야 했고 책임자를 엄벌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시해야 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트라우마 속에서도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바랐던 건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니라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비극을 그 누구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 마음 하나로 말입니다. 매년 4월 16일을 즈음해 노란 리본과 함께 Remember 0416 기억하겠습니다 해시태그가 SNS를 가득 채웁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은 감사하고 소중하지만 7년이 지나도록 사고의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한 현실을 생각하면 목이 메기도 합니다.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에서 10명 이상 숨진 재난이 276건이라고 해요. 우리는 1년에 5번 꼴로 재난을 겪고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은 다음에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얼굴로 되풀이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선 그동안 외면해왔던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되짚고 참사의 근원을 끊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참사의 반복이 아닌 참사의 예방이라는 새로운 기억을 써나가야만 먼 훗날 우리보다 먼저 별이 된 이들을 좀 더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SBS 뉴스가 전해드리는 스브스와 책이 만나면 저는 아나운서 박은경이었습니다.